VOA 세계 뉴스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후 중국이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위기를 조장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리고 있는 동남아 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군은 이날 타이완 해협 표적을 겨냥해 미사일 타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갈등 구조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을 포함해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이 위기를 조성하거나 공격적 군사 행동을 늘리기 위한 구실을 찾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아세안 내의 모든 국가의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지속적인 관심이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0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 일행의 방문이 미국과 한국 간의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미한 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있다며 워싱턴에서 최근 미한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이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가꾸어 나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한 간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꾸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미국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김 1차장은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별도로 만나 회담했습니다. 한일 양국 언론은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4일 외교장관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양국 사이의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 그리고 양국의 현안, 상호관심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박 장관이 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롯해 양국 현안의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성실한 호응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관리를 인용해 하야시 외무상이 이날 회담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하도록 결론 내리게 되면 이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3일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찬성 95대 반대 1표로 비준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이날 표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서방국들의 동맹을 확대하는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로 풀이됩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번 투표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핀란드와 스웨덴의 회원 가입은 나토를 훨씬 더 강화시킬 것이고 특히 러시아의 침공을 감안할 때에 더욱 긴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도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푸틴이 나토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기존 30개 회원국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올해 곡물과 오일시드 수확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기존 곡물 수확량 전망치인 6천만 톤을 6,500에서 6,70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해 4일 데니스 슈미알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슈미알 총리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확은 계속된다며 농업정책식량부의 정보에 따르면 350만 헥타르 면적에서 곡물 수확이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슈미알 총리는 특히 1,200만 톤의 추가적인 곡물 수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우주과학계는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2일 공개한 수레바퀴 인화 카트윌 갤럭시의 새 이미지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오랜 시간 관측하고 있던 수레바퀴 은하는 남반구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인 조각가 자리에서 5억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인데요. 지난 2015년에 허블 우주 망원경이 자세한 형태의 첫 이미지를 포착하긴 했지만 그 중심에 자리한 엄청난 양의 뜨거운 가스층, 우주먼지 때문에 은하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지 못해서 오랫동안 신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에 우주에서 활동을 시작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 등으로 수레바퀴 은하를 다시 포착한 겁니다. 칠흑 같은 우주 공간에서 활활 타오르는 듯한 붉은 빛을 내는 수레바퀴 은하와 또 주위의 다른 은하들을 선명하게 잡았는데요. 과거 허블 망원경이 찍은 이미지를 흑백 TV 수준이라면 이번에 제임스 웹 망원경의 성과는 총천연세계 고화질 TV 화질로 우주의 신비에 황홀감을 더한 느낌입니다. 자, 지구에서 5억 광년 거리에 있는 수레바퀴 은하. 중심에 밝은 고리를 품은 큰 고리 모양이어서 고리 은하라고도 부릅니다. 중심에서 바깥 테두리까지 바퀴가 움직이는 듯 보이게 하는 별들이 나선형으로 포진하고 있는데요. 나사는 수레바퀴 은하의 형태에 대해서 거대한 나선형 은하가 주위 다른 은하와 고속으로 충돌하면서 형태가 바뀌었고 지금도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약 4억 4천만 년에 걸쳐서 확장하고 있는 이 거대한 수레바퀴 은하가 중심과 테두리 사이에 젊은 별 군단 초신성을 갖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살아가는 모습 전해드리는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탈북화가 선무 씨의 전시회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5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 한때는 평안도와 황해도 쪽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부터 밤 사이는 서쪽 대부분과 동쪽은 장진과 양강도 지역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 25도, 신의주, 개성, 원산, 장전이 모두 25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중강이 22도고요. 함흥은 24도, 김영권 17도, 계산 2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31도, 사리원이 32도, 원산, 함흥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강은 29도, 신의주 28도, 계산 30도고요. 청진은 27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서해상 모두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물결은 앞바다 쪽이 동해상 앞바다 쪽이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타이완 주변 해역에 미사일을 퍼붓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유엔이 50여 명의 전쟁포로 사망자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교도소 폭격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소식부터 볼까요? 지금 후폭풍이 아주 거세다고요?
네, 중국군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타이완을 에워싸는 고강도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타이완을 관할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군은 군사훈련 첫날인 4일 타이완 동부 외해 일대에서 여러 발의 재래식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으며 목표물이 모두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미사일인지 구체적인 종류는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군은 어떤 종류 미사일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군이 이날 오후 1시 56분경 둥펑 계열 미사일 여러 발을 타이완 동북부와 서남부 해역을 향해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둥펑은 중국의 탄도미사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타이완의 동북부 또 서남부 해역이라면요. 그야말로 뭐 타이완을 봉쇄하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중국 측 발표대로 이날 중국군 미사일이 타이완 동북부 해역에 발사됐다면 이는 중국 미사일이 타이완 상공을 가로질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군은 이날 미사일 발사 훈련뿐 아니라 타이완 해협 중간성 너머를 겨냥한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타이완 해협 중간선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뭡니까?
네, 중국 본토와 타이완 사이에 있는 임의의 선입니다. 지난 1955년 미공군의 벤저민 데이비스 장군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한 일종의 경계선인데요. 이후에 중국과 타이완을 구분하는 가상의 국경처럼 간주해 왔습니다.
자, 중국군이 중간선 너머를 겨냥해서 실탄 훈련을 했다는 거. 이거 중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타이완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타이완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그 체제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군사훈련은 타이완이 중국 영토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중국의 군사훈련은 언제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네, 오는 7일까지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2일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에 도착한 직후 4일부터 7일까지 타이완 주변 6개 구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미국에 대한 고강도 경고로 해석되는데요. 중국 정부는 훈련 기간 중에 구역 내 선박과 항공기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네, 타이완은 중국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타이완 국방부가 관련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투 진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또 중국군의 군사훈련으로 18개 항공 노선과 약 900평의 항공기가 우회 노선을 찾는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이런 군사적 대치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은 3일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중국이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적인 공격적인 군사 활동을 벌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의 지나친 대응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G7의 입장 표명이 비교적 빨리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태의 위중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G7 외무장관들은 성명에서 이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타이완에 대한 G7의 기본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현재 상태를 힘으로 바꾸려 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평화적으로 양안 간 이견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외교장관들도 성명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4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 중국이 타이완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타이완 해협에서의 긴장 상태가 심각한 대립과 오판, 갈등, 주요 강대국 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반응 볼까요?
네, 크게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통상 아세안은 한중일, 동북아 3개국 등 관련국 외교장관을 초청해 확대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이를 위해 프놈펜을 찾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중국과 영내 국가들에 대한 도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특히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G7 1월인 일본이 공동성명에 참여한 데 대한 항의로 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제재도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하죠.
네, 중국은 타이완의 건축 자재용 철강제 제조에 쓰이는 천연모래 수출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또 빵과 과자류, 감귤류 등 과일과 냉장갈치 등 수산물 수입도 중단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유엔이 최근에 발생한 이 교도소 포격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올레우니카에 있는 교도소에서 폭발이 발생해서 수감돼 있던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5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유엔이 3일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사건 조사에 왜 유엔이 나서는 겁니까?
네, 폭격 주체를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 기자들에게 양국 정부 요청에 따라 사건을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런 사법적 조사 권한이 있습니까?
구테우스 총장은 자신이 범죄를 수사할 권한은 없지만 진상조사 임무를 수행할 권한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양국 정부에 그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의 정부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자, 우크라이나의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해당 교도소에는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 있는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투항한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주로 수감돼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이들에 대한 고문과 인권 유린, 전쟁 범죄 등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교도소를 포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교도소는 도네츠크 일대 친러시아 반군 세력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안에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지원한 고속 기동포격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를 동원해 교도소를 공격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장대로라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에 투항하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 정부가 일종의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략 요충지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일대에서 한동안 수세에 밀렸던 러시아군이 다시 반격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사령부는 4일 러시아군이 크리비리흐 방향으로 진격할 공격대를 편성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비리흐는 남부 자포리자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철강 산업단지입니다.
네, 자, 그 외에 다른 지역의 전선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가 동부 전선의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4일 동부의 여러 전략 요충지에서 러시아군 공격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독일의 전 총리가 평화협상에 대해서 언급한 게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네요.
네,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가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슈레더 전 총리는 지난 2일 독일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서서히 종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말에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보로디미르 젤렌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일 영상연설을 통해 이 주요 유럽 국가의 전직 지도자가 러시아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역겹다고 비판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도 이날 트위터에 러시아가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공격을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재개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이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됐는데요. 유럽연합 EU가 중재하는 이번 협상을 위해 미국과 이란 대표들이 빈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네, 이란과 미국이 직접 협상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협상이 간접 협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란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EU 측 대표인 엘리케 모라,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이 이 알리바게리 칸이 이란 대표, 그리고 롬말리 미국 대표 사이로 오가면서 협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 지난 3월에도 뭐 거의 타결에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테러 조직 지정을 철회하는 문제를 두고 이 두 나라가 막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협상이 지금까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란이 그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 지정에서 빼라고 미국 측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EU 외교적 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최근에 타협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복원 협상을 중재하는 모라 대표는 이 타협안이 이번 협상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최근까지도 장외에서 또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은 제재로 그리고 이란은 핵합의 조항 무력화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일에도 미국은 이란산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 판매에 관여한 6개 기업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에 반발해서 이란이 고성능 원심 분리기를 가동하기 시작했죠?
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이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이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수백 대의 신형 원심 분리기에 가스를 주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란 원자력청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 핵합의 복원 협상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네, 대부분 이번 협상에서 큰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란 측은 협상 타결의 공이 미국 측에 있다고 했고요. 반면에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조론을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장을 위한 두 번째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 법무부가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난 1년 동안 이직한 근로자 상당수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성의 낙태권과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일 낙태 관련 의료 근접성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생식권 관련 의료 접근성에 관한 부처 간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행정명령은요, 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를 비롯해서 연방과 주정부의 자금을 받는 의료보험의 재원을 사용해서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저소득층 여성을 지원하도록 보건후생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한 연방법을 준수해서 임신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가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후생부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미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드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 보장은 반세기 만에 사라지게 됐는데요. 그러자 낙태권을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7월 초 첫 번째 행정명령을 내려서 여성의 낙태권 보호에 나섰는데요. 약물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여성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두 번째 낙태권 관련 행정명령이 또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과 관련해서 행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태스크포스도 구성했는데요. 3일 첫 회의가 열린 겁니다.
네.
이날 회의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몇 주간 여성의 생식권 보호와 관련해서 주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6개 주를 순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 문제가 현재 미국 의료의 위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낙태권 확대를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또 행정명령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지각도 있다고요?
네, 행정명령 내용이요. 의회 지침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미 의회의 하이드 수정안은 여성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 아닌 이상 연방 차원의 낙태 관련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성 명령은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이드 등의 재원을 사용해서 낙태 여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니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네. 자, 행정명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처할지도 밝혔습니까?
행정명령은 이 생식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 경계를 넘는 환자 치료 시 메디케이드를 면제해 줄 것을 주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원과 공화당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냈습니다. 법원은 그 문제, 그러니까 낙태에 대해 관념이 없고 공화당은 여성이 어떻게 대응할지 몰랐다면서 그들은 미국 여성의 힘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어젯밤 캔자스에서 그들은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캔자스 주에서 여성의 힘을 보여주는 어떤 일이 있었나 봅니다.
네, 연방 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폐기 판결 이후 캔자스 주는 주 헌법에서 여성의 임신 중단권을 삭제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네.
캔자스 주는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일 주민 투표에서 주 헌법 개정이 큰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캔자스 주에서는 주 헌법이 계속해서 낙태권을 보장하기로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결정적인 승리에서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여성의 근본적인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과는 오는 가을에 미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존하는 데 투표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낙태권을 옹호하는, 낙태권을 지지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이 캔자스주의 주민투표 결과에 고무됐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긴 했지만 이 사안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느 정도 움직일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네.
그런데 보수 성향이 가는 강한 캔자스주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고 또 투표 참여율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은 낙태 문제를 더 쟁점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미국의 유권자들이 실제로 이 낙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을까요?
네, 로이터통신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성 민주당원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는 것이 바로 낙태권리 보호입니다.
네.
또 카이저 가족재단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플레이션이 7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지만 낙태 문제도 55%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재단 측은 지난 2월 조사에서 낙태를 주요 현안으로 보는 응답률은 46%에 그쳤지만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응답률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관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 법무부가요.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을 상대로 3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나바로 전 국장이 백악관 재임 기간 이메일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건데요. 법무부는 이 나바로 전 국장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서 공무를 수행했고 연방 기관의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개인 이메일을 쓰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따로 쓰는 이메일이 있다는 거죠?
네, 미국에서는 정부 기관들이 쓰는 이메일 도메인이 있는데요. 그리고 정부 도메인 주소로 오간 이메일은 모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네.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요.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바로 국장은 특히 백악관의 고위 관리였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나바로 전 국장이 대통령 기록으로 간주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비공식 이메일 계정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 나바로 전 국장이 메시지를 공식 정부 계정에 복사하지 않고 잘못 보관함으로써 연방기록보관법을 위반했고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나바로 전 국장이 이렇게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사실은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네, 소장에 따르면은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조사하는 하원특별위원회가 나바로 전 국장의 이메일을 입수했는데요. 백악관 공모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이 발견됐고요. 이후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나바로 전 국장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소송까지 제기한 겁니까?
법무부가요, 나바로 전 국장에게 누락된 이메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나바로 전 국장은 해당 문서를 반환하는 데 있어 면책특권이 보장되지 않는 기록 반환은 거부했다라고 소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법무부의 소송 제기에 대한 나바로 전 국장 측의 반응 볼까요?
네, 나바로 전 국장의 변호인단은요,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최근 보낸 서한에서 자세히 언급했듯이 나바로 씨는 변호사들에게 모든 기록을 보존하라고 지시했고 또 정부가 선의를 갖고 정식 절차를 밟아둘 것을 기대했지만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나바로 국장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안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나바로 전 국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불응했고요. 이에 하원은 지난 4월 나바로 전 국장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지난 6월 나바로 전 국장을 기소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관련 소식이네요.
네, 미국의 일자리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 1년 사이에 이직한 상당수 근로자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임금이 올랐다. 보고서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이직한 근로자 가운데 60%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 기간 직장을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근무한 근로자 가운데 임금이 오른 비율은 47%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이직한 근로자 가운데 임금이 오른 경우에 얼마나 많이 올랐을지 궁금합니다.
네, 보고서는 이직한 근로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실질 임금 상승률이 9.7% 혹은 그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직하지 않고 남아있는 근로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임금이 1.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올해 미국 근로자의 이직률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인데요. 매월 전체 근로자의 2.5%가 이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간 매월 약 400만 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옮겼다는 말인데요. 이게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2.2% 그리고 2021년에 2.3%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근로자의 이직이 1년에 한 번만 있을 것으로 가정했을 때 올 한 해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약 5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게 전체 근로자의 30% 정도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네. 자, 근로자들이 지금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 바로 다른 직업을 구하게 되나요?
네, 보고서를 보니까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기존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 가운데 한 3분의 1이 바로 다음 달에 새 직장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고용시장 관련 소식 하나 더 보죠.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과 관련해서 업종별로 고용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0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 기업의 근로자 고용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접 고객을 마주하는 업종, 대표적으로 식당과 호텔, 항공업계 등의 인력 수요가 크게 줄어든 반면에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업종을 포함한 이 빅테크 기업의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네.
하지만 팬데믹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업종별 채용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상황을 보죠.
네. 이런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데요.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 기간 이 업체는 인력을 거의 두 배나 늘렸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2019년 말에 약 80만 명이던 아마존 직원의 수가 2021년 말에 1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마존이 지난 2분기 말에 약 10만 명의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업체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팬데믹 기간 직원 수를 약 60% 늘린 메타가 내년에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또 인력을 충원하는 업종도 있네요.
네, 팬데믹의 영향을 직격으로 맞았던 오프라인 유통 업계와 항공 그리고 숙박 업계입니다. 월마트와 타겟 등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가 최근 특별수당과 학자금 지원 등의 유인책을 동원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데요. 타겟의 경우 올해 초 직원 수가 2020년 초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36만여 명으로 떨어진 이 항공업계도 활발하게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델타항공의 경우 2021년 이후 고용한 인력이 1만 8천 명에 달하는데요. 이로써 팬데믹 기간 줄였던 인원을 거의 모두 채웠습니다. 숙박업체인 힐튼 호텔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직원 수가 2년 전에 비해 3만 명 이상 부족한 상황인데요. 최근 힐튼 최고 경영자는 여행 수요 회복에 맞춰서 직원 수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의 길은 어디일까요? 북녘으로 향하는 고향길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얼굴 없는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작가 선무 씨의 나의 길 전시회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이 전시의 제목이 나의 길이에요. 도대체 선모의 길은 뭡니까?
아, 간단히는 아주 단순하고 내 고향 가는 길인데 그게 뭐 누구나 다 고향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아니었고 근데 그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어려운 길이 되었고 나한테는 내 고향 가는 길, 내가 고향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뭐가 변해야 되고 또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봤던 거죠.
탈북 작가 선무의 나의 길 전시 현장에서 최태만 미술평론가와 관람객들이 한데 모여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부천 아트 포럼리에서 선무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는데요. 먼저 선무라는 작가명은 가명으로 예술에는 경계가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얼굴 없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시 현장에 찾아가 먼저 선무 작가에게 전시를 열게 된 취지와 소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선무 작가입니다.
아, 이번에 전시는 남북 통합 문화 창작 지원 콘텐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선정이 당선이 돼가지고 그 지원을 받아서 전시를 하는 거죠. 간단해요. 그냥 내 고향 가는 길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봤죠. 대부분이 다 새로 했고 뭐 고향의 여명이라든지 바이든이라든지 손에 손잡고 뭐 대부분은 한 80%? 네, 80%는 새로 한 거예요.
선무 작가는 1972년 북한 황해도 출신입니다. 북한에서부터 미술을 공부했고요. 1998년에 탈북해 중국에서 지내다 2000년대 초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정착한 후 선무 작가는 다시 그림의 길을 선택했는데요. 홍익대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선무 작가는 북한에서 주로 그렸던 프로파간다 그림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전시킨 작가고요.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작품만을 꾸준히 그려왔습니다. 현장에는 선무의 작품 16점이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고향의 려명이라는 첫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선무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아, 이 작품은 려명이라는 게 다 알잖아요. 새날이라는 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 시점, 해가 뜨는 시점. 그러니까 내 고향에 그런 날이 오길 바라고 남북에 그런 날이 오길 바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내가 워낙 산골에 살아서 그런 걸 좀 많이 봤죠. 오늘은 새로운 날, 어제보다 다른 날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작품 할 거면 고향의 새봄이라는, 고향의 새날이라는 그런 거 한번 주고 해보고 싶었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어 선무 작가는 현재 고향의 새날을 그릴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남과 북의 교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과 북의 교류가 활발히 되면 고향으로 가는 길이 빨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답답한 게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일본까지 가는데 윗동렬 못 가네. 이게 답답하죠.
또한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준비했다는 작품 중 선무 작가는 또 하나의 작품을 소개했는데요. 우리의 미래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작품 속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걷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 작품을 소개하며 선무 작가는 지난 2018년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고향의 여명이 있고 그러려면 남과 북이 교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작품 중에 우리의 미래? 물론 김대중 대통령부터 해서 남북정상이 만나긴 했지만 남한의 정상이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을 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지 않고 또다시 단절되고 그런 것들은 참 가슴 아프죠. 나는 그것이, 난 외국에서 봤는데 얼마나 갈까, 그래도 좀 길게 갔으면 좋겠는데 도루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교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시 현장의 분위기는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전시를 보기 위해 찾아온 관람객들은 대부분 선무 작가의 작품을 눈여겨보았던 분들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작품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관람객 중 일본인 이나바 마이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분은 한국에서 민족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분이고요. 선무 작가와는 친분이 있어 이날 함께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나바 마이 씨가 얘기하는 선무의 작품, 손에 손잡고에 대해 들어봅니다.
지난번에 그 작업실 갔을 때 이곳은 못 봤던 것 같은데, 그 아이를 많이 그리시잖아요. 아이야말로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이다, 그렇게 선무 작가가 생각하고 있으시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갓나라 그 국기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선무 작가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한테 이 그림을 통해서 희망을 계속해서 가지라,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술평론가인 최태만 씨는 선무 작가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현대미술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생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무 작가의 작품은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선전화 방식을 차용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방법은 사실은 선무 작가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성장할 때 늘 봐왔고 또 북한에서 미술 공부하면서 그렸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이죠.
선무 작가의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프로파간다를 패러디한 팝아트적인 작품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작가인데요. 최태만 평론가도 선무의 작품 손에 손잡고를 가리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작품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탈북 작가로서 남한에서 활동하면서 지금 그 우리가 분단된 이후에 계속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역시 통일, 평화 통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호소하는 작품들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했었겠죠.
그리고 관람객 이선주 씨는 지난 2008년 선무 작가의 첫 개인전에서 그의 작품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분단의 현실, 그 아픔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려낸 선무 작가 작품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고요. 또 많은 작품을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선주 씨의 소감 들어봅니다.
다른 분들은 눈여겨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이 빨간색 현판처럼 그린 작품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 눈에는 이 작품과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시리즈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요. 이게 이 시리즈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시리즈고, 그 초창기부터 이제 저와 저희 주변 컬렉터들한테 이렇게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지라 반갑기도 했었고, 모자를 아직도 쓰지만 그렇게 대중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냈다는 게 작가한테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선모 작가를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알고 찾아온 관람객 최지목 씨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최지목 씨 또한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201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선모의 전시장에서 만났던 것이 인연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지목 씨는 새롭게 선보이는 선모의 작품을 바라보면서 작품 양귀비와 고향의 려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라고 이렇게 뒤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글씨가 써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병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네, 거기에는 이렇게 빨간 색깔 액체가 담겨져 있고 꽃이 몇 개 꽂아져 있는데 죽어있는 꽃은 보면은 그 물을 닿지 못해가지고 밖에 나와 있거든요. 저게 되게 지금의 어떤 상황, 남북 간의 어떤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풍경인데 그 태양이 꼭 좀 폭발되는 듯한 해로 느껴졌는데 저 구름에서 보면은 달팽이가 하나 있어요. 달팽이 느린 거의 상징이잖아요. 느리지만 뭔가 이렇게 또 색깔도 이렇게 붉은색과 파란색이 대비되면서 이렇게 하나로 만나는 뭔가 그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졌어요. 이렇게 작업이.
더불어 최지목 씨는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또한 동료로서 예술의 자유를 만끽하며 더 폭넓은 그림을 그려나가길 그 바람이 담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용기 있게 열심히 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예술이라는 게 자유가 절대적이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그거를 믿고 그냥 쭉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고, 자, 앞으로도 열심히 이렇게 용기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바보짓하다, 바보 취급한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m glad I could make it, but what do I do when I constantly make a fool of myself?
What do you mean?
I was dancing too much at the party.
That was awesome. What are you talking about?
Don't lie to me. I saw the video.
잔이 제게 물었습니다.
What do I do when I constantly make a fool of myself?
내가 계속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Make a fool of myself.
바보 같은 짓을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If you make a fool of yourself, you do something that makes you look foolish or silly.
당신이 make a fool of yourself 한다는 것은 당신의 어떤 행동이 당신을 바보나 어리석게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make a fool out of someone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look at David.
He's dancing.
There's no music playing.
He's trying to get Amy's attention.
Go over there and stop him.
David, you might want to stop. You're making a fool of yourself.
Don't yell. You just made a fool out of David. 파티에서 데이빗이 음악도 없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존의 말에 따르면
He's trying to get Amy's attention.
에이미의 관심을 얻고자 함인데요. 제가 가서 말리라고 했죠.
Go over there and stop him.
존이 데이빗에게 소리칩니다.
David, you might want to stop.
데이빗, 그만하는 게 좋을 겁니다.
You are making a fool of yourself.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You are making a fool of yourself.
그런데 이 말을 다른 사람들도 다 듣게 너무 큰 소리로 얘기했죠?
Don't yell.
소리 지르지 마세요.
You just made a fool out of David.
당신이 데이빗을 바보로 만들었어요.
Make a fool out of someone.
누군가를 바보로 만들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Make a monkey out of someone.
누군가를 원숭이로 만든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바보로 만든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You just made a fool out of David. You just made a monkey out of David.
당신은 데이빗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보로 만들었어요. 나를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Don't make me out to be a fool. Don't treat me like a fool.
그럼 끝으로 바보짓 했어요. I made a fool of myself.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 I do when I constantly make a fool of myself?
What do you mean?
I was dancing too much at that party.
That was awesome. What are you talking about?
Don't lie to me. I saw the video.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바보짓 했어요.
I made a fool of myself.
나를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Don't treat me like a fool. 바보 같은 행동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